가는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인내의 재발견인데 오래 참음, 인내가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에 이 인내의 재발견이라 하는 제목은 이제까지 제가 5, 6주 동안 전했던 메시지에 근거한 인내로서 우리에게 어떠한 진리로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인내의 재발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거대한 뼈대들을 나름대로 한 5, 6주 정도에 걸쳐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하나님 자신의 가슴에 겨누시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셔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찢으심으로 완벽한 공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위대한 새로운 거처를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 그대로 올 것이라는 전능하신 왕으로 올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약속이잖아요. 100년 뒤에, 300년 뒤에, 뭐 1500년 뒤에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거룩한 대기실에서 이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이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 대기실에 있는 신부들에게 던지는 어찌 보면은 하늘의 처방, 하늘의 격려 말씀으로 보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인내의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세상이라는 것, 육신이라는 것, 그리고 마귀라는 그 요소가 자취를 감추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필요 없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절차를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신부와 법적인 정혼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저는 기두신이라고 그랬죠. 정혼관계에 들어갔지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떨어진 상태에 무엇을 준비한다고 했죠? 신혼집. 한 1년 정도의 신혼집을 꾸민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와 정혼관계, 신랑과 신부로서의 관계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지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지난 생활에 언급했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대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주적이고 위대한 약속이요. 반드시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이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희미하게 또는 막연하게 느껴질까? 세 가지 거대한 적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약속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할 때 막 믿으시고 기대가 생기고 세상을 이길 것처럼 하다가 뭐 예배 처소를 벗어나거나 하면은 어떤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영원한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에 내가 직면한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도 하죠. 그게 그냥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세상 육신마귀라고 진단합니다. 이것을 잠시 오늘 볼게요. 이 본질을 조금 분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자연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굴러가는 반역적인 가치체계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굴러가는 반역적인 가치체계. 그래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연봉, 집의 평수, 타고 다니는 차, 자녀들의 스펙. 그것이 사람의 존재를 증명해요. 보이는 것. 그런데 신부인 성도가 받은 약속은 철저히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에 거처, 영생, 부활. 이것들이 당장 내 은행의 잔고를 불려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서 매일 부딪히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약속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다가와요. 마치 비현실적인 동화처럼 희미해지고 당장의 세상의 압박의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두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을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읽습니다. 사르, 이것은요, K 발음과 S 발음이 동일하게 나요. 그래서 사르크스 이렇게 읽습니다. 사르크스. 육신이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몸뚱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타락한 본성에 갇혀있는 우리의 몸, 이런 뜻입니다. 엔트로피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인 엔트로피도 있어요. 영적으로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마음은 이 사르크스, 육신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에스컬레이터가 위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듯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편안함과 이기심을 향해서 나아가요. 자, 기다림이 길어지면은 육신은 지칩니다. 언제까지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피로감이 생기죠.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견뎌보자, 이겨나가자, 믿음을 굳건하게 하자. 그것보다도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즉각적인 보상, 그러니까 도파민이 뿜뿜 터져 나오는 뭔가를 선택해요. 그 배후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요.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하면 이 육신적인 경향, 이 연약함을, 이 사르크스의 텐던시를 역행하는 유일한 힘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육신이 충돌하고 원수관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까지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어요. 세 번째가 마귀입니다. 마귀를 뜻하는 헬라어가 디아볼로스인데, 디아볼로스. 아, 이게 없었으면 오늘 성경제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했는데, 디아, 아의 액센트 있죠.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 뜻은 사이를 갈라놓는 자, 참소하는 자 뜻입니다. 마귀는 이마에 뿔을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귓가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참소합니다. 사이를 갈라놓는 자입니다. 그게 디아볼로스의 의미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재림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야 라고. 재림 같은 것은 잊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 또는 AI가 나오고 과학이 발달해서 영생을 정복할 시대가 오고 있어. 왜 죽음 뒤에 재림을 기다려? 인간이 스스로 지상나무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구걸하듯이 하늘만 쳐다봐?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책을 지었는데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이름 진짜 재밌죠? 히스토리는 지난 건데, Brief History of Tomorrow. Homo Deus가 뭘까요? 이 사람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유대인이에요. 진짜 똑똑해요.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국에도 왔었고.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인류가 지난 수천 년간 인류를 괴롭혔던 세 가지 숙적, 기아, 역병, 전쟁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인류는 그 정복한, 통제한 그 빈자리를 채울 새로운 테마, 의제를 설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 사피엔스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으로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AI 시대에. 인간을 재설계하여 초지능을 가진 트랜스 휴머니즘, 초지능을 가진 트랜스 휴머니즘의 옹호자인 이 유발 하라리는 21세기 과학에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두 가지 중요한 과제. 첫 번째가 인간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행복 추구를 지금보다 훨씬 강화하는 것. 첫 번째에 대해서 그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인간의 죽음 문제 해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천재과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거나 또는 죽음이 어떤 거대한 우주적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항상 어떤 기술적 결함, technical glitch, 인간은 항상 어떤 기술적인 결함 때문에 죽는다. 모든 기술적 문제는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이 유튜브 영상 아니면 이 그분의 책을 사보았다면은 이게 그냥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물리적인 어떤 탄탄함이. We don't need to wait for the second coming in order to overcome death.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필요 없다. 두 번째 과제가 행복의 추구를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화학을 바꾸고 몸과 마음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호모사피엔스가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인류를 짐승 같은 생존 투쟁의 수준 위로 끌어올린 우리는 이제 인간을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사피엔스를 호모데우스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 논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격화될 것입니다. Upgrade humans into gods and turn homo sapiens into homo deus. 유발 하라리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림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세련된 논리는 놀랍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이것은 인류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건넸던 바로 그 속삭임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는 이제 뱀의 혀가 아니라 과학과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We will now aim to upgrade humans into gods. 창세기 3장 5절의 유혹을 21세기형으로 바꾼 버전입니다. 지금 AI 많이 쓰고 있어요. 유용한 툴이에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가 스스로 영생을 만들 테니 오지 않을 예수를 기다리는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헬라어의 휘포모네라는 이 단어는 제가 언급하기도 하고 또 박 집사님이 수요 설교할 때도 이 단어를 언급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휘포모네, 뭐뭐 아래에서 견뎌나간다는 거죠. 뭐뭐 아래에서 버티다,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엄청난 무게와 압박 아래서 도망치지 않으려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에 드러난 그 느낌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권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압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자기 힘으로 바꿀 수 없는 환경의 무기가 있죠. 뜨거운 대악볕,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견디나가는 수밖에 없죠. 갑작스러운 가뭄,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농사의 생명줄의 이른 비와 늦은 비, 농부의 통제 바뀌죠. 베드로후서 3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 4절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2000년 동안 안 왔으면 안 온 거 아니야? 마음속으로 대비해 있어야 합니다. 휘포몬의 인내는 이런 조롱을 기꺼이 견디면서 그 아래 머무는 거예요. 왜 농부가 뙤약볕의 무게 아래서 밭 일을 할까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혼 상태, 약혼 상태에 들어가 있고 법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법적으로.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법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거룩한 기다림의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때는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령의 터치함 가운데 소망이 크게 폭발하기도 하죠. 신랑이 예비하신 거처에서 우리는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 인내의 열매가 바로 혼인잔치, 니수인이라는 혼인잔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때가 찼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그 명령이 떨어지면 스가랴서 14장의 예언처럼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어디에 도착하신다고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주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디시는 곳은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길었던 오래 지속된 이 기다림의 순간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9장 7, 8절의 약속, 영원한 혼인잔치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상당히 분량이 있는 책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에 한 번도 성경을 다 못 읽고 죽는 사람이 참 많죠. 그처럼 성경은 분량이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은 거의 다 끝나가요.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9장에 오면 그때까지는 전쟁이 있고 속임이 있고 슬픔이 있고 피 흘림이 있고 어두워요. 이것이 인생인가 하는 환멸도 느껴져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면은 그것이 다 사라집니다. 19장 7,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유대 관습의 최종 단계인 혼인잔치 신랑 신부가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하는 그 선언을 넘어서서 실제로 시 공간을 함께 공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완전한 기쁨과 연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목사이고 많은 경우에 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글도 쓰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보다 빈번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24시간 이 진리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런데 가끔 뭐 일일 금식하거나 집중해서 주님을 생각할 때 이 진리가 저를 크게 많이 지배할 때 있어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상상을 해봐요. 지금 법적으로 결합된 상태인데 시 공간을 넘어 공유하며 먹고 마시는 완전한 연합과 기쁨에 들어가서 그분의 안아주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차원일까?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깨안을 수가 없어요.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깨안으면 제가 파괴되어버려요. 제 존재 자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비하시다,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수준으로 얼마나 한국교회가 격화시켜놨는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하나님은 consuming fire,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심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 자비하신 가운데, 영원한 선하신 가운데 나를 안아주신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언제 내가 그 안아주심에도 불구하고 파괴되지 아니할 몸을 입었을 때 그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그분께서 나를 안아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게 안긴다고 생각해봐요. 그 생각이 다가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문제들, 현실들 그것이 상대적으로 아주 축소되고 작게 보이죠. 아,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이 견뎠던 그런 환란과 박해가 와도 지금 이 나의 마음의 상태에 성령께서 두세 배로 더 성령을 부으시면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단장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요.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루마니아의 유대계 기독교 목사였던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공산치하에서 지하교회를 이끌다가 1948년에 비밀경찰에 체포되어서 14년간 감옥생활을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이거는 이제 감옥에 갇힐 때 먹어서 하시고요. 14년간 감옥생활 가운데 가장 잔혹했던 기간이 3년 동안 지하 10m 아래의 독방에 갇혀있던 기간이었습니다. 그곳은 빛 한 줌 들어오지 않고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고 해요. 이 독방에 갇힌 죄수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 간수들은 발소리를 내지 않았대요. 이것을 위해서 신발에 펠트천 있죠. 펠트천을 이렇게 감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달, 별, 꽃, 뭐 색깔 이것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감각 차단의 공간에 갇혀서 3년을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차이져 있고 발목에는 23kg의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굶주림과 구타보다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 간수들의 끊임없는 쇠뇌였는데 그게 범브란트 목사를 향해서 매일처럼 이렇게 속삭였다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죽었다. 박해 교회들은 이미 공산당에 다 항복했다. 너희의 하나님은 너를 버렸고 예수는 오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여기서 미쳐버리거나 잊어진 채 죽을 것이다. 이것을 매일 반복했다.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부를 조롱하는 마귀의 공격이죠. 어느 날 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누더기를 걸치고 있던 범브란트 목사가 무거운 쇠사슬을 끌면서 자리에 일어납니다. 좁은 독방 안에서 비틀거리면서 그는 희한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감시구멍으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공산당 간수들이 그가 드디어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미쳐버렸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미치광이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가 석방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책에서 그 밤의 춤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적 만족에서 행복이 온다라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춥고 배고픈 독방에서 누더기를 걸친 채 매일 밤 기쁨에 겨워 춤을 추었다.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서 모든 사람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런데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그는 춤추는 사람들을 모두 미치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고난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하늘 음악을 듣는다. 그들은 춤을 춘다. 세상이 자신들을 미치광이 취급해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늘이 들려주는 드럼빗, 그 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듣지 못하는 여러분만이 듣는 이 드럼 소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늘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에게 신랑은 오지 않는다, 기독교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어떤 말이 들리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은 기독교는 실패했다라는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버텨내십시오. 그때도 버텨내십시오. 그때도 믿으십시오. 그때도 저는 그때 더 강력한 소망이 일어날 것을 믿는데 그때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더 가까이 왔음을 믿고 고개를 드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희미하게 인식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너무 작은 부분으로 경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무식의 언약을 체결하셨으며 그 무지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 아들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말씀하셨으며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던 두 천사들의 증언처럼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신부를 위하여 올 것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펼쳐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둠은 강력한 전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교회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한국인으로 태어났다가 이곳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름처럼 뉴질, 새로운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섭리하신 이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